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 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 보는 거, 이제 교제하는 거 이런 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간에 좀 목사님께서 지난 몇 주 12월 달에 토고에 다녀오시고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 동안에 합창단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이제 합창단이랑 스태프들이랑 다 모여서 말씀 전해주는 그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토고 다녀오시고 나서 내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선산에서 내 주위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대구를 갔는데 대구에 가도 아무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도 의롭다고 하고 장관들도 의롭다고 하고 내 주위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오래 전에 있었던 그 회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좀 마음이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한 2천여 분 정도 앉아 계시지만 저희는 나는 이제 구원받고 나는 의로워 하는데 만약에 여기 2천명 중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 혼자만 의롭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야 너 그거 틀렸어. 야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의인이야.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제 교회 뭐 크고 작은 교회에서 오셨지만 다들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 혼자만 의롭다고 그러고 목사님도 그 틀렸어. 그래서 수찬 정지 맞고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그게 어려울까. 차라리 그냥 아이 나도 죄인입니다 그냥 하고 마는 게 훨씬 쉬울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같이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들께서도 의롭다고 하시고 교수님들도 총장님들도 또뭐 장관님들도 또 수많은 분들이 의롭다. 이제 지난 우리가 쾬타타 때 이제 CLF를 통해서도 또 많은 이제 목사님들도 야, 이게 맞다, 의롭다고 하는 게 맞다. 이제 제가 이제 옆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저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게이 한국이란 나라까지 오게 됐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교회에 있지만 그 옆에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양회도 하고 칸타타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복음의 일을 하기에 많이 정말 죽을 만큼 어렵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옆 도시에 바로 옆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옆에 도시에 자꾸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부터 한국까지 어떻게 전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무슨 굉장히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복음 전해서 누가 턱 구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커지고 또 거기서 또 옆에 나라로 그냥 이렇게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싸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순교가 따랐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럼 지금까지 한국에까지 이게 넘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핍박을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순교를 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녔고 힘들어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해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을 거고, 저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희가 어디서 온 누구며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는 종교 탄압이 있을 때는 많은 고문도 당했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아, 난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드세요?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복음을 섬겨야 돼?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 한 번씩 여러분도 드시죠? 저도 또막 교제하다 보면 어떨 땐 진짜 빌다시피 제발 말씀 한 번만 들어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빌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말씀 이제 전해주고 그러는 건데 제가 가서 거의 뭐 이렇게 막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 받아주면 이제 한 번씩 헷갈려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물질로도 또 봉사로 또 많은 마음으로 정말 그 복음을 섬겨오던 그런 분들 중에 아,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 정도면 우리 할 만큼 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 복음을 섬기거나 복음을 섬기는 일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면 정말 이 복음이 한국까지 올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저희 선교회에서 또 목사님, 또 많은 앞선 종들, 또 많은 앞선 형제 자매님들 복음을 정말 우리가 정말 생명을 들여서 모든 걸 들여서 복음을 섬기는 동안에 지금은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케냐에서 세계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CLF를 했는데 목회자 기독교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3,500명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들만 3,500명이 오셨어요. 그 중에 뭐 어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수백 개의 교회를 이끌고 있거나 또 몇몇 분들은 수천 개의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까지 오셨어요. 이제 4일 동안 이제 말씀을 쭉 들으시고 4일 계속 참석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겠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저희가 신청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당신의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해주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목사님들 계시면 신청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는데 1,200개 교회에서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케냐에서만. 근데 여러분 이제 1,200개 교회를 1년 안에 다 이 방문을 하려면, 여러분 만약에 사역자 한 명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일요일에 많이 모이거든요. 주중에는 안 모이고. 그러니까 집회를 하려면 일요일을 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집회를 할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집회를 해서 1년 동안 1,200개 교회를 다 순회를 하려고 하니까 1년을 50주로 쳤을 때 24명의 목사님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일이 워낙 많습니까? 부활절, 크리스마스 칸타타, 거기서부터 수양회, 마인드 강연, 뭐 케냐 교회에서도 교도소도 가야 되고 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2,300개도 제대로 못 갔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서가지고 너는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야 돼. 하나님 이의가 있습니다. 뭐야 말해봐. 사실은 제가 그때 CLF 참석해서 저희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랬는데 김요한 선교사가 사람을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인이 됐습니다.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서. 이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요즘에 그 CLF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이거 참석하시면은 말씀 노트를 굉장히 잘 적으세요. 꼼꼼하게 예화에서부터 성경 구절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말씀 한번 들을 때마다 세 페이지, 네 페이지씩 필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야 이제 우리 없게 됐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이제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쭉 다 전하고 네 그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해가지고 또 말씀을 쫙 전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시 선교사님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때 나한테 전해줬던 거 그대로 한번 전해주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좋잖아요. 진짜 수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야 이게 진짜 말씀이다, 이게 복음이다 듣고 싶어서 막 부르고 있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생각이 들면 야, 내가 그냥 여기서 밥을 먹고 있어도 되나? 그냥 딴 건 모르지만 그냥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서 뭐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하루에 뭐 두 번이라든지 교회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도 지금 뭐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시골에 가가지고 그런 이제 복음 전해달라는 교회 가서 복음 전하고 남은 평생 거기서 그렇게 살아도 살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아마 10배에서 100배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들은 너무 순수하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시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목사님 선산에서 구원을 받으셨을 때, 주위에 아무도 의롭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이전에 저희가 반 농담으로, 얼마 안 있으면 집회에 들어오고 싶어도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오는 그런 때, 막 창문으로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창문 닫아버리고, 늦게 왔으니까 듣지 마. 그럴 때가 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 번씩 저희가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저희가 뭐큰 장소가 있어서 다 모일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강남교회에서 연합 예배하면요, 7시에 이제 일요일 저녁에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7시까지 안 오면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2천석인데 형제 자매들이 자꾸만 이제 이게 모이면은 서울에 다 모이면 2,000명이 좀 넘거든요. 2,500이나 뭐 그렇게 거의 3,000명 좀안 되게 모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꾸만 빨리 오세요. 빨리 와야지 본당에 앉아. 적어도 본당에는 앉아야 되니까. 7시 전에 안 오시면 진짜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하 3층에서 액정 보고 1시간 차 타고 왔는데 액정 보고 말씀 들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진짜 그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CLF를 해도 뭘 해도 많은 분들이 너무 오고 싶어 하시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때가 왔다.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럽고. 정말 이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누군지는 몰라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정말 그 많은 지체들이, 많은 성도분들이 그 핍박을 통해서 또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게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뭐 남태평양에 많은 작은 섬들 있잖아요. 어떤 데는 아직도 옷을 제대로 못 입고 다니는 곳, 어떤 곳은 유아 사망률이 세계 1위인 위생이라는 걸 전혀 몰라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그런 나라도 많이 있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다,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이렇게까지 이런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려니까 되게 긴장이 되네요. 저희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제가 칸타타 이런 사회 보면 보통 이제 1,000명, 이제 많으면 3,000명, 또 세계대회 하면 뭐 5,000명 그렇게도 있는데, 사실 그때는 별로 안 떨리거든요. 근데 수양회만 오면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좋은 게 없으니까 긴장이 많이 되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근간에 저희 어떤 저희 교회 형제가 한명 있습니다. 젊은 장년 형제인데, 작년에 2019년도죠 세계대회 교사로 다녀왔어요. 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그 형제인데 이제 세계대회 교사로 되게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부담은 되지만. 근데 이제 학교에 이제 휴가를 신청을 하니까 휴가를 학교 이제 고등학교 반을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휴가를 잘안 내주는 거예요. 일주일만 내달라 그래도. 아니, 반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니, 반을 맡고 있어도 이렇게 휴가가 있는 거고, 내가 쓸수 있는 휴가가 있는데, 내가 쓰고 싶을 때 이걸 왜못 쓰느냐. 난 여기 꼭 가야겠다. 근데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들 가지 마라, 안 된다, 허락을 해줄 수 없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휴가를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계대회 교사 워크숍을 이제 하루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저희 교회에는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많아요.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 초청 하루 절에 가서 주지 스님한테 이제 후원해 달라고 그러는 분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저희 교회 평범한 분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절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칸타타에서. 스님도 구원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좀 특별한 이제 형제, 젊은 장년 형제 한명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쉬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데, 목사님, 이런 마음이 들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아,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라고. 그리고 가서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으면 가서 그렇게 해라. 쉬고 싶으면 쉬어라. 그리고 망해라. 우리가 우리 육신을 따라가고 우리 마음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이 망하게 돼 있는데,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그리고 망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아, 이거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이제 이 고등학교 교사하는 형제도, 아, 내가 세계대 교사를 꼭 가야겠다.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야겠다. 근데 가기 전날까지도 학교에서는 이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 형제는 학생 때 구원을 받았는데, 대학교 때는 교회를 거의 안 나왔대요. 그래서 세계대회를 한 번도 참석을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돼서 세계대회를 참석했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완전 새로운 세계.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학생들은 그 형제 표현은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너무 행복한데, 학생들은 그냥 보통이더래요. 그리고 혼자서 막 좋아가지고, 야, 너무 좋지, 너무 좋지. 학생들은, 아, 네. 그런데 혼자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세계대회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한 주를 보내고 왔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다시 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거 너 휴가 쓰면 징계위원회 회부된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이제 간 거죠. 한 달쯤 시간이 지났는데 징계위원회 뭐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문과에 가서 물어봤대요. 아, 내가 휴가 갔다 오면 징계위원회 회부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편지가 왔대요. 제가, 아, 이 바보야. 그거를 가서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그걸 가서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걸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왜 괜히 가가지고.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아니,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왜 나보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한번 잠깐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그때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그럴 만한 마음이 들 수가 없었던 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에겐 보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이 이제 나를 섬기리라.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스라엘에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만나는 부담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있는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서 나 살아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형제에게도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형제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그걸로 하여금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학교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 얘기하니까 본인도 목사님 저도 저희 그 학교의 학생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끝나고 나서 징계위원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할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여학생 여러 명이 학생 한 명을 괴롭혀가지고 이 학생이 어려워서 찾아오니까 이제 한 두 시간 동안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또 괴롭혔던 아이들 불러가지고 이게 또 이제 아이들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그 학생들에게도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다섯 명의 학생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게 가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집회 참석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오고 이제 수양회도 온다 그러고 형제가 목사님 저 징계 좀 받았는데 이거는 제 마음에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학생들 칸타타 때도 학생들 한 여러 명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시키더라고요. 아, 인사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안녕하세요. 어떤 학생들은 아 선생님 저 작년에 그 칸타타인가 뭔가 그 보여줬는데 올해는 안 보여주세요. 어떤 학생은 오늘 올해 보고서 선생님 저 내년에도 또 보여주세요. 그 학생들 이제 그렇게 말했던 학생들은 지금 교회 나온 학생이 아닌데 마음에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이 학생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이 학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냥 그것만 보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나 부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도 지금 뭐 생활고 때문에 어렵다 아니면 직장 상사가 어렵게 한다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부담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내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기서 그래요. 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 그 이유가 이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이면 직장, 내가 함께하는 곳이면 함께하는 곳, 교회가 나에게 가게 하시는 곳이면 거기. 하나님께서는 네가 거기 가서 가면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이유고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께서 토고 다녀오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의롭게 돼서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유대라는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그런 선지자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서, 야, 우리는 로마에서 벗어나기는 글렀다.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 누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던 서신서, 많은 서신서 부분에서 그 교회, 초대 교회들도 많이 교회가 작았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봤고, 뭐, 많은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봤지만, 실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함인데,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면, 또 아니면 조금 가난한 그런 나라에 가보면, 많은 부분에 좀 열악하다, 불편하다, 이제 몸이 말입니다,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저희가 뭐 잠깐, 길면 한 달, 짧으면 2주, 그렇게 갔다 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름에 모기 물리면 간지럽잖아요. 예수님이 퍽퍽퍽 긁으면서, 이건 도대체 왜, 내가 왜 모기를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으면 모기는 안 만드는 건데, 겨드랑이에 막 땀이 나면서, 막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계절을 봄이랑 가을만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여름이랑 겨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덥고 춥지? 조금만 더 참자. 33년만 참으면 되니까. 그냥 농담입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왜 이렇게 싸울까? 미워하는 거왜 미워할까? 모든 부분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육체만으로 본다면 불편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이제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은 모든 걸다 들여서 이제 인류의 죄를 다 구원, 다 씻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건, 그냥 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제 없구나, 그 정도로만 아는 거지.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의롭습니다, 의롭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들 여러분 다 죄사함 받으셨죠? 네, 여러분 의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제 의로운 게 믿어집니다. 나는 이제 의롭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의롭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자매님들이 제가 저희 교회에서 과일 사라다를 하는 걸 한번 봤어요. 뭐 과일 사라다 만드는데 정말 한 부인 자매님들 한 30명 넘게 와가지고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과일 사라다를 만드는데 30명이나 와야 돼 저희 집사람한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한 1,500인분 과일 사라다를 만드는데 제가 근데 보니까 너무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신체 건강한 키도 크고 젊은 이제 자매님들이 귤을 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허리가 좀 굽은 모치님이 레몬즙을 짜고 있는 거예요. 모치님이 막 이렇게 막 끙끙대면서 막 즙을 짜고 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교회에. 아니 이렇게 젊은 자매님들은 귤 껍질을 막 이렇게 까고 있고 모치님은 레몬즙을 막 모치님 주세요. 내가 짤 테니까 제가 막 레몬즙을 막 짰어요. 그 자매님들한테 아니 자매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모치님은 저런 힘든 일 시키고 자매님 이런 것만 하세요? 그 자매님들이 아 목사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귤을 까는데 과일 사라다 할 때는 그흰거흰 줄까지 뭐다 뜯어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신체가 건강하고 눈이 좋아야지 할수 있는 거지 나이 드신 분들은 못 합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저희들만 할수 있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왠지 마음은 불편하더라고요. 옆에 가니까 이제 감을 자르고 있어요. 감을 자르는데 이제 감을 자르는 자매님 그냥 탁탁탁 이렇게 자르면 될걸 이게 네모난 감 쪼가리 하나를 가지고 그걸 대고서 고기에 맞춰서 쫙쫙 자르는 거예요. 부인 자매님들 아시네요. 자르니까 아니 뭐 이거를 감 자르는 거뭐 이걸 굳이 이렇게 잘라야 되냐? 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규격에 맞추지 않으면 다 빠꾸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 보니까 제가 저희 집 사람 야 너는 왜 이렇게 쉬운 일만 하고 있어? 포도송이를 하나씩 하나씩 따가지고 닦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딴거 해야지.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이 포도송이를 제대로 안 닦으면 이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나중에 사라다를 만들었을 때 밑에 흥건히 물이 고인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닦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냐? 그러면서 진짜 하나하나를 온갖 정성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여러 개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해서 닦고 뭐좀 부족한 건 드라이기 같은 걸로 싹 불어버리면 다 마를 건데 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진짜 뭐 사과도 이제 진짜 규격에 맞춰서 자른 다음에 마요네즈로 이제 한번 코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사과 색깔이 변합니다. 코팅하고 지극정성으로 과일 사라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결혼식을 가서 과일 사라다를 못 먹었습니다. 이거는 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먹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야 이거는 과일 사라다가 아니라 정성과 예술이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과일 사라다를 먹을 자격이 없는 거구나.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이제 하나씩 먹으면서 보는 거죠. 아 이거 귤 진짜 잘 됐다. 감 크기 너무 좋아. 막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만들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아이 뭐야 불평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냥 먹고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사실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마음 들였을 때 누가 안 알아주면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과일 사라다 만든 그 정도도 아니고 저희가 뭐 존돌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 모든 걸다 들여서 죄를 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온 정성을 다 들여서 딱 밥을 차렸는데 누가 와서 엎어버리면 진짜 칼부림을 한번 하고 싶을 정도 되겠죠.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한 번씩 부엌에 가서 이제 보면은 그럴 때가 많아요. 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만드는데 진짜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그 개차를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멍멍이차. 멍멍이 머리만 쫙 해가지고 그게 목에 좋다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보, 개를 가져와. 개 머리만 가져와서 칫솔로 이빨을 싹다 닦고 이제 면봉을 해서 귀를 다 파내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고운대요. 고와가지고 차를 만들면 그게 그렇게 좋다고 칸타타 할 때마다 그걸 끓여요. 그럼 부엌에 한 번씩 가면 개 머리가 쫙 이렇게 그래서 장갑 다 끼고 이제 칫솔 하나씩 다 들고 이제 닦는 거예요. 진짜 그 지극정성으로 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얘기해 주는데, 어우, 저도 듣기만 해도, 나는 그거 못 먹겠다. 진짜 부엌에 가서 보면, 야, 지극정성이다. 저희 교회에서는 빨래비누도 만들어요. 빨래비누도 만들고, 뭐, 메주도 쓰고, 자매님들 뵈면은, 진짜 김치 하나도 그냥 먹을 수 없을 만큼, 빨래비누도 그냥 함부로 못 쓰게. 그냥 그런 것만 해도 저희들 막 알아주면 그래서 제가 부엌에 자주 갑니다. 가서 아 이거 빨래비누 너무 잘 된다고 김치 너무 맛있다고 한마디씩만 해줘도 자매님들이 시험이 다 사라져 버려요. 아 이거 과일 사라다 누가 만들었냐고 너무 맛있다 그러면 시험 들었던 자매님이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진짜 우리는 그런 것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드려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거를 몰라주는 거잖아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진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진짜 막 불로 꼬실라 버린다던가 진짜 발끝에서부터 막 따끔따끔한 고통을 줘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만들다던가 너왜 이거 몰라줘? 막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곳에 계신다면 하나님 시험 안 드시겠지만 시험 든 하나님이 기뻐서 아마 춤을 추실 거예요. 고마워. 알아줘서 고마워. 고맙다고 해줘서 고마워. 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피의 능력을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막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마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손탁 쏘하면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정말 그렇게 다니실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희들이 의롭다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오늘 탕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오늘 하나만 좀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탕자는 볼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서 고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가 고통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볼수 없었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탕자의 아버지는 탕 둘째 아들이 떠날 때부터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떠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 이때쯤 되면 옷이 헤어지겠지, 신발이 헤어지겠지. 그래서 옷도 준비하시고, 신발도 준비하고. 이때쯤 지나면 얘가 돌아와도 얘는 소심하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불러줘도 자기는 아, 난 아버지 나를 아직도 싫어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반지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반지도 준비하시고, 아, 이제 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이제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 그런 이유가 아들에겐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편에서 봤을 때는 아들이 못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편에서는. 근데 이 아들은 아, 내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좀더 괜찮은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가야지. 그냥 내가 이렇게 갈수 있나? 아, 내가 돈을 아버지가 주신 분깃을 내가 다 호랑방탕하게 써버렸는데, 내가 창기들과 놀아놨는데,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에서부터.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괜찮게 돼야지. 내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가야지. 이건 아니야. 그런 생각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저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희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것 같아. 혹시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술을 마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담배를 피는 분? 손은 들지 마십시오. 손을 이렇게 들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마음에 그래요. 내가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하나님 날 통해서 일하실까? 내가 이렇게 담배를 피는데, 내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내가 뭐 믿음으로 산다고 할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내가 헌금을 하려고, 여러분 그런 건 많죠. 헌금 하려고 그러다가 봉투에서 이렇게 한 장씩 뺄 때, 이것만 뺄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여러 번 하다가, 그런 고민들. 특히 작정금 할 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어떤 분들은 미리 여러 장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용지 여러 장 가져가서 쓰고, 이거 아니야. 그래, 믿음으로 해야지. 아니야.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믿음이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작년 대비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막 굉장히 고민하는. 진짜 저희들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들 이제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 내가 이번 수양에 와서는 내가 좀 믿음을 배워가지고,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중에 그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더라고요.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 아들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가 보기에 아, 이런 거는 내가 안 좋아, 이것은 나에게 이런 마음은 가져선 안 돼, 내가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돼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너무 잘못됐잖아. 이건 악하잖아. 내가 아버지의 돈을 다 낭비했잖아. 아버지는,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나너 그럴 줄 알았어. 나 그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나다 알아. 그거 나한테 아무 문제 안 돼. 네가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그게 나한테 문제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고쳐줄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저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 안 하실 것 같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우리들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들이 그걸 바꿔서 나한테 나오는 거? 나는 그거 한 번도 바란 적 없어. 난한 번도 너희들 보고 너희들의 삶을 바꾸라고 한적 없어. 저는 저희들 교회에서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 한 번씩 믿음으로 술을 끊어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술을 끊어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에게 술을 끊어라 그러면 첫뭐한 달, 두달 이렇게 술을 끊습니다. 끊고 나서 어떤 뭐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술을 또 마시게 돼요. 그러면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럼 목사님, 제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형제님, 이제 믿음으로 술을 끊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술을 마시게 돼요. 그러면 막 정죄가 되잖아요.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데 술을 마셔. 그래서 괴로워서 술을 또더 마시는 거예요. 술을 또 마시니까 옆에서 이제 더욱 괴롭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 근데 옆에서 아내가 누가 왜 당신은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래? 막 그러면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화가 나서 술을 더 마십니다. 화가 나서 술을 마시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점점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자기에게 화가 나고 포기가 되면서 술을 더 마시게 되는 굉장히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술을 끊어라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해줘야 된다. 예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면 그럼 예수님이 술을 싫어하기 때문에 술을 끊게 된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박옥수 목사님이랑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 술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박옥수 목사님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고 모임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믿음 생겨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그러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 나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은 사실 결국 내가 나를 낮추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의 어려움과 시험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근본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 내가 결정하지 않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면서 자매는 왜 이래? 형제는 왜 이래? 그런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택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과 마음이 가까워진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예수님이 마음에 두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예수님을 찾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고, 복음의 일에 우리가 같이 한다면, 이게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들, 버리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심호수 전사님께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전사님, 술 끊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전에 하던 거 말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끊을 때, 아,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온전하다라는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술이 끊어진 거예요. 참 이상하게,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내 마음을 낮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내가 변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탕자가 자기의 모습을 좋게 하려고 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는 본인이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탕자는 변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 딱 도착했을 때 탕자는 순식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먼 나라에 있으면서 자기를 더 이제 좋게 만들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 많이 그 이제 뭐 돈을 벌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탕자는 더 비참해지는 게 탕자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과 교제 나누면서 저는 제 마음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 낮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제 마음을 낮추는 게 잘 안 됩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아, 나도 내 마음을 낮출 수가 없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깨우쳐주시니까 내가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되더라. 제게도 자네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러면 마음을 낮출 수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첫 마디가 나도 나를 낮출 수가 없더라. 근데 하나님이 깨우쳐주시니까 되더라.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탕자가 스스로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상상도 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내가 나를 더 이상 바꿀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 집이 마음에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 발걸음이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탕자가 변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버려야 되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내가 바뀌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은 원래 내가 나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은 내 자신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간음한 그것으로 예수님 문제를 삼으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네가 병을 그렇게 오래 앓은 것은 너 죄 때문이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에게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그 모습을 나는, 아, 목사님 나는 20년 동안 있었는데 변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자매님 계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30년, 지금 35년째, 36년째인데 저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제가 그 자매님께, 그래서요?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야기에 이제 교제를 해 들어갑니다. 참 신기한 건, 그러면 이제 표정이 변하기 시작해요. 막 맨날 머리 아프다, 나는 힘들다, 나는 안 변한다. 그러다가 막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은 똑같은 것 같은데, 마음이 더 밝아지고, 아, 그래,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가장 정말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에게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꾸시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그릇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면 저희는 예수님과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살 수 있고, 또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또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실제 저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어렵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탕자처럼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고 나를 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과 좀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찾아갈 수 있다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될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